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정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군사 강대국의 침공으로 망해가는 자신의 조국 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외세의 침공이었지만 문제의 근원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랜 세월 우상 숭배하면서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인 징계의 회초리인 이 바벨론의 침략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에다가 선을 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부터 유다 왕실에는 애굽과 줄을 대고 있는 친애굽파 이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자꾸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애굽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물리치면 된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일 뿐이니까 회초리를 때리실 때는 맞고 회개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성급하게 벗어나려 하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듯이 경고했지만 저런 매국노를 봤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우물 토굴에다가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의 광야지대에서 자라는 앙상한 작은 관목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비를 기대하기 힘든 메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거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열매를 못 먹고 죽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하게 되는 자는 사람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가 된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인맥이 있어야 돼. 연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도 백하고 죽는데 백이 없으면 서럽다. 중국인들도 그렇습니다. 관시라고 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고 하려면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Pulling some strings 그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의 선을 대라는 말을 미국에서도 많이 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맥 구축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손을 대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의 회초리를 겸손히 맞지 않고 이걸 인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선을 잡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징계의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그토록 공들였던 인맥이 네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네가 그토록 공들였던 애굽이 손을 뗄 것이다. 종말에 너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고 너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인맥으로 흥한 자, 인맥으로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애굽의 선을 대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 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분노에 찬 대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자기 살기 위해서 딱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격리된 채로 비참하고 외로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굽과 또 손잡으려 하다가는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처형당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여호야김, 인맥 구축에 탁월했던 여호야김이 그 인맥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시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하려다가 더 큰 파국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여호야김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형처럼 친구처럼 의지했던 사람이 항상 우리의 발등을 찍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믿어서는 안 될 사람 리스트 중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얼마나 잘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인간관계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상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끌어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간관계를 맡기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힘들면 그냥 외로우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외로우셔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할 아쉬운 소리를 했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 요청은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한테 요청하지 말고 도움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인간관계를 올려드리며 검증을 부탁하십시오. 그 모든 인간관계들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 때문에 사람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외로운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은 진짜 진가를 바라죠. 그럴 때일수록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신뢰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돌아서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는 막 멘붕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적들이 공격해오는 와중에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지금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건 앞에 방향이 안 보인다는 것.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잘 들립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구원의 생명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많이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했는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광야 속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수를 터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임을 믿고 그걸 그냥 사랑으로 맞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딘 뒤에는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한을 심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망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폭풍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간적으로 패닉하지 말고 조급하게 그걸 빠져나가려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에 임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보지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막연히 기대하지만 믿음은 지금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가 목표로 삼은 것을 실제로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다윗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 가드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끝났다고 했을 때 그의 동족인 사울의 무리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6편이에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힘차게 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위기 상황을 수습을 못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제자들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요. 그래야 능력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겠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축복된 말씀입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딱 읽으면 와 이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에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될 것입니까? 사람의 저주받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떨기나무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푸르른 나무로 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이상하게도 거꾸로예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고 군중을 붙잡고 세상 눈치를 보며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사람이 다 떠나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외롭게 무너진가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은 푸르른 나무가 되는 거야. 울창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야생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심기운 나무다. Transplanted tree. 누군가가 옮겨 심은 거예요. 좋은 땅에다 옮겨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왜 땅에 옮겨 심어야 되냐 하면요. 그 땅의 토질에 따라서 뿌리가 뭘 먹고 사는 게 달라져요.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의 힘을 먹고 살았어요. 세상의 칭찬을 갈구하며 살았어요. 돈을 먹고 살았어요. 인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걸로 힘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다가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 앞에 드러난 나무는 전체 나무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땅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수분과 그 토양의 그 영양분을 흡수해 나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가에 심겼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물가에 심기운 거예요. 그 물가와 그 좋은 토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은근슬쩍 뿌리 한 꽃을 세상에다가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특히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한테 선을 대가지고 내 삶에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특한 보험을 들지 마세요.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게 결혼해서 살면서도 바람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줄들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우리의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깊고 크게 내려갑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믿음이 강해져요. 영적으로 강한 내공을 갖게 돼요.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말씀은 날마다 변하는 상황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짓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말씀 충만하셔야 인간관계에서 악하고 교활한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인간을 보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인간관계는요 오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세술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과 제가 어떤 관계를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꼭 기도하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청년분들은 배우자 데이트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감정적으로 당겨도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다 위험해요.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은 이 꽉 막힌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들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살찌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드러내고 공격해서 내쫓아버리는 거대한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주죠.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 나무라면 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시편 1편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반드시 입으로 중얼중얼거려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특새 40일 끝나고 이 말씀 카드를 좀 전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카드를 항상 놓고 다니면서 한 18번 말씀 한 20개 정도는 항상 중얼중얼거리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걸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에 완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내 가치관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상처를 다 건드리고 치유하면서 내게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둘째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죠. 뿌리는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도 기도생활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사역하면 사람들이 박수도 하고 칭찬해줘요. 그죠? 주차팀 수고하셨어요. 뭐 찬양팀 수고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만 칭찬하세요. 그렇지만 기도가 그게 진짜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천사가 흠모해요. 그게 기도의 파워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도의 뿌리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땅에서 물과 영양소를 빨아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무한대로 다운로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기도의 그 열정이 그걸 얼마나 많이 끌어내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사람, 성급하게 해치워버리는 사람,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만약에 백만이라면 그 중에서 1도 못하고 가요. 그러나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득하게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무한대의 능력을 계속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사람이 담대해요.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흔들어도 그 사람은 선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기도가 약하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와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와 흔들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꼭 어린애 같아 나이는 많은데 그거는 영적인 내공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주님 이런 사람은 오래간만에 주님한테 말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매 순간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선을 이루는 것임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고난의 광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탈출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아는 사람 전화부터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악수가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중단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고난 중에 인내할 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잎이 청청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람은 잎이 청청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기에 차 있어요.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사업이 저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는 항상 어려운 중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 일도 될 것 같은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그 눈빛이 신선해요. 눈에 영의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환경이 결코 그를 침체시키지 못합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청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잎사귀가 그렇게 청청한 에버그린이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나무에게도 더위는 옵니다. 가뭄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도 불경기를 겪을 거예요. 그도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신경성 노이로지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어려운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무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러다 싸울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고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를 보면 돼요. 우리가 신학적인 싸움할 필요 없고요. 감정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면 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 저 사람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있느냐?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느냐가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독소가 빠지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또 하나의 열매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옆으로는 사람이 모여. 그거는 자기가 인맥으로 긁어 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모일 때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착하고 나를 떠나면 너 죽어 뭐 이렇게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에게 대한 집착이에요. 그게 의처증, 의부증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은 땡큐하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면 또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옮기겠다고 했을 때 처음 자기가 아직도 옛날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옮겨야 될 거야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들 중에 제발 와주세요라고 제가 한 명도 있어요? 제가 아마 대부분 그냥 거기 계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거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거기 계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제가 와달라고 읍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파송하는 걸로 저는 알고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조직 없어요. 뭐 어떤 교회는 가보면 뭐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 모여라. 무슨 해병대 동창들 모여라. 뭐 우리는 LCS 기수도 사조직은 제가 다 깨버립니다. 그런 거 만들면 큰일 나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연주를 만들려는 걸 하면은 큰일 나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힘을 막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인맥을 구축하는 습관을 기르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주위로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성숙해지고 깨끗해지고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면 그건 사람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넘쳐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것을 어떤 자리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신앙의 뭐 좌청룡 우백호 몇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 터가 좋다. 뭐 이런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건물 보러 다닐 때 목사님 여기 터가 좋아요. 이 교회에서 참 개척한 교회들이 다 부흥돼서 나갔어. 이 양반이 지금 목사 보고 지금 터가 좋다는 황무지로 가도 아브라함이 개척하면 거기에는 부흥이 되는 거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터 좋은 거 없어. 여러분이 하는 데가 거기가 축복의 자리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 집안을 관리할 때는 보디발 집에 살림이 풍성해졌고 그가 감옥에 떨어졌어도 그 감옥이 바뀌었어요. 그가 나라를 관리하니까 나라가 복을 받고 주변 모든 강국들도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축복.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자리만 아니에요. 나쁜 자리였는데 그 사람이 가서 좋은 자리가 된 거예요. 불경기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경기를 하늘의 호경기랑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부흥하고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축복과 기쁨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새 40일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깨끗이 정리합시다. 필터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비롯한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 자꾸 세상적인 백을 잡고 연줄로 난국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외롭게 기도해서 오직 한 분 친구이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우리는 당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저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처세술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동창을 믿지 않을 것이고 가족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의 모든 가깝고 본 인간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중에 내가 의지하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